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다 아실 것입니다. 삼중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귀가 멀었어요. 그리고 말을 못합니다. 이럴 정도 되면은 얼마나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특별히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너무너무 취약했습니다. 거의 가정에서도 이 아이를 어찌할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절망적으로 짐승처럼 방치되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아이에게 위대한 스승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돌보면서부터 눈부신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장애인으로 4년제 대학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마침내 인문학과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사회 공익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전달자로 한 생애를 불꽃처럼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My life was so beautiful.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에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평가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위대한 인간 승리, 아니 하나님의 승리,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는 그녀의 삶을 그림자처럼 돌보고 가르쳤던, 50년 가까이 동행했던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하여금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현신을 가능하게 했던가? 거기에는 앤 설리반의 삶에 어떤 비밀이 있어요. 앤 설리반은 아주 불행하고 힘든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동생과 함께 보스턴에 있는 어린이 보호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또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충격 때문에 앤 설리반의 동생은 보호소에서 그냥 충격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앤 설리반은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발작을 일으키면서 미쳐버리고 동시에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성격이 포악해져가면서 보호소 안에서 날뛰지를 않나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그래서 보호소에서도 치료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교육시키기를 포기하고 지하 감옥 같은 독방에다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상태, 자포자기 상태에 앤 설리반은 버려졌던 거예요. 이때 한 나이든 간호사 로라가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자원하게 됩니다. 뭐 치료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친구가 되어주겠다, 돌보겠다. 그래서 로라는 매일 출근하면 이 아이에게 과자 바구니를 들고 아이 머리맡에 두고는 책을 읽어줍니다. 아이가 듣든 안 듣든 오랜 시간 동안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과자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초콜릿 한 개가 사라집니다. 아, 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걸 몰래 꺼내서 먹은 거예요.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고 과자를 먹고 아이의 마음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들어갑니다.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눈부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2년 뒤에 보호소 측에서는 이 아이는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나고 있다, 정상 판정을 받고 보호소를 나오게 됩니다. 보호소를 나와서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꿈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우등으로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셔서 무료 개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하면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됐나 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육체의 장애까지도 다 극복되어져가지고 온전한 정상인이 됩니다. 자, 이런 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어느 신문사에서 자그마한 광고가 하나 났어요. 그 광고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 불쌍한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고 돌볼 수 있는 보모 선생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광고예요. 그런데 앤 설리반이 그 광고를 보는 순간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헌신해봐야 되겠다. 그 이전에도 많은 선생님이 그 아이를 돌보았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예요. 바로 그 아이가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인간 승리 헬렌 켈러였고 그 광고에 헌신했던 그 여인이 바로 위대한 스승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나이든 노가로사 로라를 통하여 앤 설리반 어린 소녀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앤 설리반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헬렌 켈러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인간 승리의 비밀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였지요. 그러나 여기에 또 숨어있는 비밀이 뭐냐? 사랑의 승리였지만 마치 물 밑에 가리워진 빙산처럼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중보 기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다 사랑의 사람임과 동시에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러흘러 받아받아 헬렌 켈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과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다가 좀 열받으면 끌어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덕 많은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4절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또 요한 1서 2장 1절에는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대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변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또 다른 주체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를 기도로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일까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성령이 그대로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왜 탄식하는 기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도 왜 중보기도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 감사한 것은 브니엘 특별기도회 지난 한 두 달 동안 계속 새벽과 저녁으로 달려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깊어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 양이 늘어났어요. 기도의 근육이 강화되었어요. 교회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해보면 기도가 다릅니다. 이전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또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질이 달라지고 기도의 양이 늘어나게 될 때 기도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때요? 기도가 풍성하고 기도의 비밀, 기도의 즐거움을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항상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에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수고가 있잖아요. 희생이 있잖아요. 이 둘 다가 정상입니다. 기도의 행복을 맛보는 것도 정상이고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는 것도 정상이에요. 둘 다 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자꾸 이런 권면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낙이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요, 기도가 우리의 참 행복이요, 더 깊은 안식이요, 더 나은 휴식이다. 제가 이렇게 자꾸 권면했잖아요. 그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일단 일로 생각하고 수고롭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바꾸려고 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분명히 휴식이요 낙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요 항상 그렇지만 않잖아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는 엄청난 수고입니다. 기도는 희생입니다. 기도는 고통입니다.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아기를 낳는 듯이 수고한다 그럽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믿으라고 좀 주님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를 낳아보셨습니까? 애를 낳는 기도의 수고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진통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이런 희생적인 고통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까지 기도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수고요 고통이요 진통이요 희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힘든 수고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힘들어 애기도 낳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키우고 평생 그 자녀를 위하여 부모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힘든 수고를 수고인지는 모르고 감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때 그 가요의 눈물의 씨앗은 상처받아서 하는 말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나타나는 눈물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말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해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고난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입에 발린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위해 희생도 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고 수고를 감당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든 고난을 누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사랑이고 사랑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 이러한 고통과 수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할 때에 남모르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 나누는 대화하는 그 놀라운 즐거움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있어요. 그 안식이 있어요. 믿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사람만이 사랑의 행복과 즐거움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없는데요. 또 여인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요즘 어떻던가요? 인간의 사랑 그렇게 변덕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랑 못 해봤다면요, 성경의 제1의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목숨 바쳐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연인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세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랑하세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친밀함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전달받을 것 같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니까 당연히 사랑을 전달받겠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요. 그러니 즐겁지요. 그러니 기쁨이지요. 결국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걸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 민족을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합니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사랑이고 사랑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 들지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피곤하고 지칠 때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막 수고만 하고 막 노동하듯이 기도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완전히 탈진합니다. 영적으로 과거에 놀랍게 기도에 불탔던 분들 중에 지금 기도가 딱 끊어지거나 거의 기도가 사라지기 일보 직전인 분들 있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급받지 못하고 기도가 재미가 없거든요. 수고거든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뭐 브니엘 기도 이러면 나는 바빠요. 나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 기도가 좋지 않아요. 기도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수고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수고가 있잖아요. 진통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데요. 반대로 여러분 중에 기도의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는 분이 있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행복과 즐거움을 맛본다고 자랑하고 거기에만 집착하면은 그것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막 데이트하고 교제합니다. 아, 너무너무 좋아요. 둘만의 시간이.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꾸렸는데 애기도 키우고 밥도 짓고 돈도 벌어와야 되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고가 있지요. 그러나 그 수고가 아닌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깨어지면 이 수고는 팽개쳐지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기도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또 마땅히 기도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기도의 희생과 수고와 진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즐거움과 행복,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교제의 비밀이 풍성한 것,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행복과 즐거움이 기도의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압도할 정도가 되면은 계속 공급받으면서 계속해서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두 가지 차원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돼요. 기도에는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에는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이 기도의 고난, 기도의 희생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로마서의 본문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신학교 시절에 어느 목사님, 아드님, 전도사님 그 생일잔치에 갔어요. 가서 막 온 가족이 다 믿어요. 3대째, 4대째 집안입니다. 막 축복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왜요? 저는 이제 제가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 가족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집에서는 다 어떤 기도합니까? 엉뚱한 데다가 제발 신학하지 말고 목회하지 말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도만 받고 제가 내 인생에 내 목회의 길이 과연 성공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터벅터벅 나왔어요. 남의 집에 가서 실컷 축복해주고는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주님께 넋두리 하듯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야, 너는 왜 낙심하고 실망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다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 가족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 감동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구나, 촉 처진 제 어깨가 펴지고요, 마음이 밝아지고요, 용기 백배해가지고 달려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습니까? 집에서 혼자 믿고 믿음에 투쟁을 하는 분들 있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보통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보면은 처음 기도하면 어때요? 열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로 어떨 때 막 탄식하고 안타깝게 기도합니까? 거꾸로 돌아갈 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순종의 분량을 못 채우고 이럴 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때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때요? 막 화가 올라와요. 답답함이 올라와요.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그런 분들 있죠. 제가 보면은요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대장분들이 보면은요 화병 난 분들이 있습니다. 막 심화가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막 열이 들떠가지고 몸이 안 좋아져요. 하늘과 이걸 여러분 몇 년씩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처음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화가 나고요, 안타까움이 있고요, 막 분노가 치밀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나요. 그러나 더 깊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그 인간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생겨나는 답답함이나 화병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깊이 깊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해져요.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 강팍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막 안타깝고 열받고 화가 나고 꿀밤이라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 들지만 그거는 기도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에 가면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에 충만한 동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막 무르익어 가요. 불쌍히 여기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때 성령이 더 놀랍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가 자라가야 되는가? 사랑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차원이, 그때 기도 응답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기도하다가 못 참겠습니까? 사랑이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사랑이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이 점점 더 사랑과 긍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간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한이 더 많이 쌓이고 더 답답함이 많이 쌓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더 많이 쌓이고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탄식과 원망과 분노가 더 쌓여간다면 그 기도는 맞지만 충분히 무르익은 성숙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간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자리까지 갈 때 쉬지 아니하고 우리 영과 혼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육신도 파괴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가운데 그 사랑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는 인생 노년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60년 이상 새벽 4시에 기상했고 50년 이상을 새벽 5시에 기도와 설교를 했다. 제가 이전에 이 요한 웨슬레의 기도문을 보고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어요. 목회자로.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는 이게 야, 기도를 일로 수고로만 생각했거든요. 힘든 헌신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분은 어떤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랑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의 행복, 기도의 즐거움이, 기도의 기쁨이, 기도의 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 그러나 그 사랑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수고가 아닌 거예요. 왜? 기도의 공급, 사랑의 공급이 더 압도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 흉내내고 따라하다가는요 작심 3일도 안 될 겁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기도하던 자리 밑에 마루는 그가 흘린 눈물 때문에 그 마루가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흘린 눈물, 마루가 썩기까지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희생하고 고난의 눈물만 있었을까요? 그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쓸데없는 자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자를 부르신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사랑의 희열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며 절규하며 안타까워하는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송축하고 찬송할 때 그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은 감격과 은혜와 감사의 눈물이 동시에 흘러야 돼요. 그리고 이 눈물이 더 커져야 끝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기도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수고를 감당합시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더 큰 기도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기도가 사랑이고 사랑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기도의 수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동시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사랑 때문에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